전 세계적으로 신데렐라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신데렐라와 유리구두 스토리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동화이기입니다만 어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부모님을 잃은 신데렐라가 마음씨 나쁜 이 계모와 또 그 시기심 많은 언니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이야기가 또 시작되죠. 친구라고는 생쥐밖에도 없는 참 이 가엾은 이 소녀인데요. 집에서 빨래 또 청소 그리고 요리 정원 가꾸기 별거를 다 이제 도맡아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앉은 자리는 이렇게 검은색 재가 항상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데렐라가 집안일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옷이 다 더러워져가지고 그녀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난데도 그녀의 옷에 묻었던 재들이 그 가구들에 다 묻는 거죠. 그래서 신데렐라라는 그 이름 자체가 원래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제투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투성이. 그래서 그 동화 자체가 제투성이였던 이름을 별명을 가진 그 소녀가 왕자가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한 무도회에 갔다가 왕자비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나도 저러한 좀 일들이 내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도 저렇게 내 운명을 바꿔줄 왕자 같은 이가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또 하나의 신데렐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신데렐라 이름이 뜻이 제투성이라 그랬어요. 그녀가 앉은 곳곳마다 재로 더러워져서 신데렐라가 난로도 막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더러운 게 묻다 보니까 그녀가 앉는 곳마다 다 이렇게 더럽거든요. 마치 그러한 신데렐라의 모습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사실 다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뿐인 우리들,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고통당하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제투생이, 영적인 신데렐라나 다름없는 거죠.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빛을 발했지만 어두운 뿐이었고 밝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 캄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삶의 왕자가 한 분 찾아오시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왕자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해 죄투성이인 우리들은 이제 깨끗하게 씻음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이 묻은 옷을 입지 않고 의로운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 왕족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전에는 죄악으로 인해 제투성이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왕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1절을 보십시오. 시온은 그의 의로움, 공의가 빛같이 빛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밤, 컴컴한 밤을 밝히는 횃불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데요. 3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의 예언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나라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그 신이 너희를 버렸나 보다. 너희는 우리가 볼 때 버림받은 자가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수도는 황무지에 불과하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모욕을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인해서 그들의 그 조롱받았던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4절 말씀을 봅시다. 자, 4절 눈으로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여호와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불림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을, 특별히 여기서 예루살렘을 황무지, 지금 다 불타서 도시가 완전히 전소됐거든요. 다시는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를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헵시바다. 사람들이 저희 헵시바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단어를 그대로 풀어서 해석해 보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그래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세요. 그를 마음에 들어하세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에 빠진 여성을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아, 오늘 그녀를 언제쯤 만날까 막 그런 설렘과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You are my Hephzibah 이러는 거죠.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열방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너희는 버림받은 존재야 막 이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헵시바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My joy.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절 보세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뭐라고 부르신대요? 뷰라라고 부르신대요. 뷰라. 이것은 뭐냐면요,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 조금 더 이것을 우리의 이 마음에 와닿게 좀 해석하면 My wife.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아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자꾸만 이스라엘 향하여서 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잊었어, 너희는 버림받은 거야, 예루살렘 땅 봐봐 완전 황무지잖아, 이 땅 끝났어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You're my Hephzibah.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아내다, 너는 나와 결혼한 자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장면을요, 한번 이런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결혼식을 이제 우리가 초대받아서 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잖아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 원래 신부를 이렇게 보는데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얼굴 표정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굴이 막 환하고 기쁘잖아요. 막 이 신부 맞이하는데 막 인상 쓰고 있는 신랑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그 결혼식장에 그 신부가 걸어 들어오는 거 모습 보면은 얼마나 그 신랑에게도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그와 같은 큰 기쁨과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는 나의 뾰라다, 너는 나의 아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러 여러 차례 갔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로 말하면 남편 두고 수차례 바람피로 나간 가늠한 여자와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고 벌을 주셨지만 그때가 다 지나고 나시니까 다시 이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다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아, 주님이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관계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6절을 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기도의 동역자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빨리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 내용이 이제 6절과 7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도 다 무너졌고 도시가 완전히 그냥 잿덩이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사야가 사람들을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이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루살렘이 중건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실 수 있도록 우리 쉼 없이 한번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힘써봅시다. 막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워서 기도했을 때 나타난 능력이에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게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땅에다가 심어놓은 거 수고한 거 다 누가 먹게 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겠거든요. 땅 농사 짓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거 조금 추수해서 얻을만 하면 와서 내놔. 밀 뺏어가죠, 보리 뺏어가죠, 뭐 오이 뺏어가죠, 마늘 뺏어가죠, 그리고 뭐 무화과 뺏어가죠, 포도주 뺏어가죠, 기름 뺏어가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에 빠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 원수가 너희 수고한 것 빼앗아가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너희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얻은 그 모든 것 이방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내가 너희 보호해 줄게. 그리고 다시 너희가 너희 땅에서 얻은 그 모든 그 곡식물로 인해서, 9절 말씀 보세요. 후반절에 나의 성소들에서, 성전들이죠. 지금 성전이 사실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들에서 너희가 그것을 마시게 할 거다. 그러니까 제사가 회복되면서 다시 이야기하면 성전도 다시 건축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야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90절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너희 거 훔쳐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러신 거죠. 자,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멀리 떨어진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제 불러 모아주시죠.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끝까지 다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부를 거고 너희에게 내가 벌을 내렸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보상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조롱받았다고요? 버림받은 사람들, 여호와에게 이침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 막 이렇게 원수들이 조롱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뾰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아, 저 사람들이 진짜 거룩한 백성이었구나. 와, 저들의 신은 저들을 버리지 않았구나. 와, 저들이야말로 여호와에게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 명예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연관을 주고 있을까요? 죄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서 느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나 보다, 너의 인생은 황무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세상에 그러한 조롱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다, Still you're my Hephzibah, 너는 여전히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뷰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다, 주님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을지언정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저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언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셀 수도 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징벌의 때가 끝났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뷰라라, 나의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뻐하는 것, 또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